오늘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간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나타나죠. 주님의 일상이 늘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자신의 최상의 사역이자 육신으로 가장 힘겨운 사역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힘겨운 기도로서 무장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운명의 순간에 기도로 닥칠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는 데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중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임을 볼때 주님의 직접적인 기도의 자세는 역시 기도를 가르치심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부터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겟세마네는 주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복음서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그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늘 일상적으로 가셨던 장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달리 자주 갔던 그런 장소인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지명이 뜻하는 것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요, 기름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처럼 자신의 진을 짜내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마지막 기도의 장소에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36절에서 38절이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비록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지만은 가룟유다를 제외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주님께 대한 충성을 약속받고 그 반대일 것이라는 아픈 마음을 선언하시고 이제는 유대에 내려오실 때마다 늘 그들과 함께 자주 찾으셨던 감람산에서 인간으로서는 치욕과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논하러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11 제자를 데리고 가셨지만 정작 기도하시는 장소 가까이에서는 늘 중요한 일에 함께 동행했던 세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용어들이 사실상 주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고민하고라고 하는 말이 히랍어로 리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통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근심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이 마태복음 19장 22절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사 그랬는데 이 말은 아데모네오, 마음에 괴로워하다, 마음이 무거운, 매우 슬픈 그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였을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근심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근심을 스스로 떠맡으신 것을 이해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주님의 자연적인 모습이십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이 십자가로 나아갔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고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만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도 완전한 속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전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만 십자가를 지었어도 그것은 완전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드리는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었음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38절이거든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각각 다르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때 마음하고 너희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내용하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들의 생명인 푸시케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가감이 없으신 주님의 진실된 고백이심을 듣습니다. 아담 이후의 역사 속에서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죄의 형벌은 우리의 머리로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 제자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으시면서도 기도라기보다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는 부탁은 하나님으로서 또는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으로서 속죄의 역할을 위한 희생은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이후에 성령과 인간이 그 십자가의 은총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퍼뜨리는 것은 가능한 과제였지만 죄의 해결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나가시는 주님의 희생 앞에 제자들이나 어떤 인간의 기도나 도움이 전혀 무가치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고통과 슬픔을 홀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처절한 고통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39절에 41절이죠. 인간으로서 고뇌를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앞에 닥치게 될 고난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것임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소연을 드리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데서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는데 지극한 겸손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이면 아마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기록을 합니다. 마치 갈멜산상에 다급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도하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친 솔로몬도 백성들 앞에서 최고의 겸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하는 열왕기상 8장 54절의 표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데 39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도 혹독한 시련을 자신에게 지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친밀한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요. 아바 아버지요. 이게 뭡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께 하소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마가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못하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은 지금 호소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데서 동정감마저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육신의 원함 있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하반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맨 마지막에서 이러한 자세를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랬죠. 내가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권세와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믿음의 기도는 이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감없이 부탁드리되 거기에 대한 선택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통신교육원에서 네 번을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정신장애가 있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뭐 좀 이렇게 린치를 당하는 그런 기억까지도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모양도 자살을 했는데 자기는 너무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은 타살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살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생명을 죽이는 타살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살인한 사람들이 나중에 처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또 메일이 왔어요. 하여튼 세 번째 그런 메일이 왔고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학교를 옮겨야 된대요. 실업계 학교를 옮겨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그리고 뭐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불을 가르치고 싶대. 그러면서 뭐 연고대를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연고대를 가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얘기를 했더니 자기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하여튼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달라고 진절인하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그게 진절인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무슨 진절이가 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적이 이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된다면 나는 자살할 겁니다.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양처럼 자살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말씀을 이렇게 바로 가르쳐줘도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그냥 침묵을 했더니 자기가 또 그 질문을 삭제해버렸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결제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뭡니까? 나는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 받은 대로 나아가는 주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짐짓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한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죽을 겁니다. 협박이 뭐예요? 기도는 절대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협박할 그런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울고 불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인데 주님은 역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과 수치스러움을 또 한 번 비교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의 세 번째로는 이 와중에서도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거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소리치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가고 깨어있으라시는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봤겠어요. 그 큰소리치던 기백은 다 어디 가고 잠시 동안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는 부탁도 들어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한심하셨을 겁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같은 누가복음 병행구절은 22장 40절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눈물 젖은 촉촉한 음성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자신을 염려하시는 것보다 장래 자신이 잡혀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면서 기도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조차도 잘못 사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으로 악용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글쎄 내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셨다고 하는 그때 마음하고 여기 마음은 틀려요. 여기에 마음은 뭐냐니까 푸뉴마라는 히라보입니다.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바울은 육신과 영의 관계 속에 좌우되는 모습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기준한 신앙은 어떤 것에서든지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신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시험이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은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야 시험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힘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극적인 상황에서조차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약한 육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기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시험 받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험 당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아서 늘 승리하는 기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42절에서 46절입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제목의 기도를 세 번이나 올리셨습니다. 그 밤을 온전히 이 기도로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호소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주님의 기도가 외면을 당한 것 같은데 신앙의 사람의 확신은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준비와 응답 때문에 예수 기도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애절한 기도의 모습을 누가가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다고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 미화하지만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령한 것이 과장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장 리얼하게 보려면 씨름 선수들이 둘이 붙들고 용을 쓰는 거 보세요. 그럼 배꼽에서 어때요?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런 정도로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면서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뭐 애쓰고 하면은 이게 땀처럼 비가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주님께 더욱 안타까운 실망을 드릴 뿐이었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당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3절에 그랬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무게로는 얼마 안 되는 이 눈꺼풀은 왜 이리도 무거운지 다른 세상 일에 호기심에는 초롱초롱 빛나면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는 이리도 이 눈꺼풀은 무거운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다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그렇게 당부하심을 듣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절 46절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닥칠 것을 이미 예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많은 교훈과 이적을 손에 잡히도록 눈앞에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힘을 잃고 졸고 있는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 기독께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다 힘겨운 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미래의 제자들을 내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치 않으심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우리 모두를 비롯하여 온 인류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름을 짜내듯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을 친히 감당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독과 슬픔 속에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힘겨운 이 일이 지나가주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렸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최종적인 선택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셨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더 염려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심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대로 얼마든지 고백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어떤 응답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향하여 묵묵히 나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소원이 관철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소원대로건 반대이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감당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의 결론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영광에 오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